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주어진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이고 복된 것인지 오늘도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펴놓고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서로 비교를 하면은 성경에 비해서 우리 현실은 성경과 너무나 동떨어져 산다는 그것을 인정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과 좀 태반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다니엘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라는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은 그 풀무물에 집어넣는다는 그러한 협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버텼던 그런 그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설령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풀무물에 우리가 들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를 못한다.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게 그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과 또 삶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놓고 보면은 우리는 뭐 하나님 때문에 죽는다는 뭐 그러한 것은 커녕 이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는 그런 일에도 또는 하나님을 열심을 내는 데에는 항상 뒷전으로 머물러 버리는 그런 그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이처럼 그 성경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이냐? 그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분들과 우리의 어떤 믿음의 질이 달라서 그들처럼 살지를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경의 그분들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너무 적고 연약해서 그렇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들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버리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뭐 그들 믿음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형편과 사정 따라서 우리 믿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이 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나오는 분들은 또 믿음이 좋았던 위인들로 그렇게 뭐 추앙받는 것으로 다 되버리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 보고 뭐 성경에 나오는 그분들처럼 살아가라 또 그러한 요구는 사실상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여러 선지자나 사도 여러 사람들을 우리 앞에 세운 이유가 뭐냐? 그건 이겁니다. 이 선지자나 사도들, 이 성경에 믿음으로 살았던 이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왔는가? 그 하나님과의 있었던 관계, 그 마음을 좀 배우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러한 많은 분들 우리 앞에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것, 이걸 점검하라는 것이죠. 무조건 그분들을 본받아라, 그분들처럼 살아가라, 뭐 이러한 요구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런 모습에 순종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과연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이분들을 통해서 너희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우리도 이 성경의 이분들처럼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자신의 삶을 좀 살펴보라는 그런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걸 좀 정리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지금 우리의 그 삶들이 성경의 이런 많은 분들에 비해서 좀 게으르다, 또 열심이 없다, 또 힘이 없다 이렇게 내 스스로도 인정이 된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오르냐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게으르구나, 열심이 없구나. 성경 이분들보다 진짜 형편없는 그런 믿음이구나 이게 인정된다면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생각으로 나갈 것이냐 그런 얘기죠. 그건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믿음을 내가 못하다는 이런 생각으로 다 그쳐버리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것 항상 그걸 살펴고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내 문제를 찾는 데에다가 관심을 두라는 얘기죠. 제가 신앙이 연약하면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 신앙이 연약하다는 이 얘기를 또 믿음이 적고 큰 그런 구분으로 생각하지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 우리가 뭔가 보고 살지를 못하는 것,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신앙이 뭔가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나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사실은 엄청나게 큰 것인데, 진짜 존귀한 거, 진짜 가치 있는 것인데 그 가치 있다 크다 존귀하다는 거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해버리는 이 신앙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그 내용은 뭐냐면은 신앙이 연약한 자, 나약한 자들을 지금 돕기 위한 것이에요. 그게 히브리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살펴봤던 1장에서 그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한마 중심이 뭐냐면 신자의 그 신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의 그 내용. 신자의 신분이 어떠냐?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필히 언급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신자의 신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을 통해서 아 우리가 이러한 존재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 히브리서는 첫 시작부터 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로 말씀했다. 아들을 많이 후손을 세웠다. 이처럼 아들을 뭔가 뛰어난 이 땅의 중심이 된 그런 분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들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천사 역시 존귀한 존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천사도 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천사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라 그런 얘기죠. 또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영존한 분이다. 세상은 멸망하지만은 예수님은 영존한 분이다. 모든 세상이 뛰어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구원 얻을 후사라는 주님의 구원을 얻을 후사라 이런 뜻이잖아요. 아 우리가 구원 받는다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주님의 구원을 얻을 후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토록 뛰어나시고 그토록 존귀한 분의 후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신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존귀하다면은 그 예수님의 후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얼만큼 존귀한 존재냐. 그러기 때문에 천사도 신자를 섬기라고 보내받은 존재라는 것. 그게 1장에서 계속해서 그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뛰어나심 이것을 지금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알았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런 존귀함이 존귀하면 너희가 후사로 받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냐. 너희가 이런 존재인데 그런 신자 존귀함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는 것. 그걸 언급하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존귀함 말할 때, 야, 내가 존귀한 사람이고 나는 존귀하대. 이렇게 어떤 내를 보고 내가 존귀한 신문이 되었다는 것을 좋아하고 끝내지를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좋아하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후사, 그 존귀한 분의 후사로 부름받은 너희가 과연 그런 후사답게 살고 있느냐는 것, 이걸 따져 물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존귀한 존재인데 그런 존귀한 존재답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계시냐 그 말이죠.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 없고 뭔가 게으르다 이런 생각이 든다. 제가 게으르다 이 말은 뭐 이걸 하나 저걸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게으르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존귀함이라는 것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걸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결론의 말입니다. 1장에 실던 말에 넣고 결론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1장에 했던 말의 결론이 2장 1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너희가 이런 존귀한 신분인데 그런 신분에 너희가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그런 얘기죠.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이 말이 얼핏 듣기에는 이거 지옥한다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들려지기 참 쉽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흘러 들어갈까 염려한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그런 그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의 지금 기록의 그 목적, 그 내용의 그 분위기가 뭐냐면은 신앙의 나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를 권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성도에게 너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가. 또 이런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 이 얘기는 파선해가지고 침몰해버리는 이것과는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흘러 떠내려가지만 여전히 물 위에 떠있는 그러한 상태인 건 사실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 얻은 후사면서 존귀한 신분으로 그 주님의 후사로 그렇게 책정되고 부름받은 그런 신분에 있으면서 네가 말씀을 굳게 서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세상에 흡수를 떠내려가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대로 함께 흘러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될까 염려한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휩쓸려 떠내려가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함께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냐, 그런 얘기죠. 너희는 구원받은 후사인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믿는 존귀한 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간절히 삼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너희는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알았다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주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살아간다면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삶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말하면서 주님을 알았다 하면서 내가 안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간절함으로 뭔가 삼가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흘러 떠내려간다, 그 얘기는 뭐 그 바다 위의 어떤 배로 그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배가 그냥 흘러 떠내려간다면, 바다 물길 흘러 떠내려간다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가 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닻이 안 내려졌기 때문에 고정되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뭐냐면 배를 붙드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닻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안락하면서도 그 닻이 내려져 있는, 결국 주님께 뭔가 좀 붙들려 있는 그런 상태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그냥 하는 대로 함께 흘러가 버리고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닻을 내리십시오.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만이 주님을 닻처럼 내리는 그런 모습이냐, 그런 삶이냐, 그걸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다, 떠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할 때에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뭐 이런 또 식으로 나오기가 쉽습니다. 물론 내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항상 그래요. 붙들어주세요 그래놓고 그 뒤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항상 뒤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끝!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이게 신앙의 큰 오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붙들어달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붙들어주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붙들어주세요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사라지고 없는, 그냥 붙들어달라고 말하면은 그게 신앙인 것으로 다 돼버리는 또 이런 착각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붙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몫이고 나를 붙들어주는 것은 주님 몫을 여겨버리는 것, 이건 그 참 큰 신앙의 오해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말 많이 하셨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 그래놓고는 그 다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역시 뭐냐면 기도했으니까 그 주님 알아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은 주님 붙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주님이 나를 붙드는 게 대해서 간절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놓고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문제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놓고는 끝나버리죠. 만약에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 만약 그 요구, 그 기도가 진짜 간절함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그 기도한 다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면서 그 뜻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까지 나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러한 쪽으로 나가게 됐는다 그 말이죠. 이건 뭐 순종하는 건 내 몫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단지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간절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사실 없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말하면서 형제의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사실상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막 실컷 많이 하고 말은 난무한데 잎은 무성한데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그 점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로 하신 말씀, 이 얘기는 그 구약 시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이 천사도 보내고 선지자 보내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했던 이걸 두고 이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약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 견고하게 작용돼가지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을 때에 그에 따른 벌을 받았다. 그 얘기가 좀 이전 말이에요.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 잘했습니까? 예. 구약에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에 그 말씀이 견고하게 작용되어가지고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을 때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에 따른 벌을 받았다. 그 얘기란 말이죠. 자, 그러면 3절 봅시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 우리의 확증한 바니. 자, 이렇게 보면은 구약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할 때 벌 받았다. 너희도 그것처럼 큰 구원 등한히 여기면은 심판 못 피한대. 이렇게 들으시다 그 말입니다.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런 식의 그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과 신약을 그 놓고 볼 때에 천사들로 하신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을 우리가 주 받은 그 우리의 그 모습하고 우리하고 어느 게 더 복된 것입니까? 누가 복된 자입니까? 예,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원자 메시아 그냥
바라봤을 뿐입니다. 약속 안에서 오실 분을 바라봤을 뿐이고 우리는 이미 오신 분을 통해 받은 자입니다.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큰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큰 구원이다. 구약의 백성은 그냥 들었을 뿐이고 기다렸던 사람들. 우린 이미 오신 분을 보고 사는 사람.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또 구약 사람보다 복된 사람인데. 근데 구약 사람들은 그 천사들로 하신 말씀에 순종치 않은 것만 가지고도 심판을 받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구원을, 복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 이 복된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면 어찌 피하겠노.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지고 등한시에게 벌 받으니까 등한시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큰 것이냐는 것을 다시 제대로 좀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내가 등한 여기면은 벌 받을 거냐, 등한 여기지 말자 이렇게 가버리면은 히브리서의 그 저자의 의도를 좀 벗어난 것이고,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보려면은 우리는 구약 백성보다 더 큰 구원, 더 복된 그런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큰 구원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나약함을 좀 깨달아라 그런 얘기죠. 그게 그 본문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그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보면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죠. 하나님 무슨 질투가 있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질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님이 질투하는 사람입니까? 질투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성경대로 하면은 질투하는 분인데, 그럼 하나님께 질투가 있다. 이상한 말이 되거든요. 근데 질투라는 게 뭡니까? 질투. 내가 저 사람에 대해 저 사람을 보고 내가 두고 질투한다. 그랬을 때에, 이 얘기를 어떻게 들어 이해를 하겠노? 아, 이래 합시다. A란 사람이 B란 여자를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는데, B란 여자가 C란 남자에게 잘해주고 같이 어울립니다. 그걸 보고 A란 사람이 질투하죠. 그럼 그게 뭐 때문에 질투가 나오는 겁니까?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비례의 질투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토록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질투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토록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로 들여다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토록 크고 복된 것인데 왜 그걸 등한시 여기냐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에 대해서 뭔가 게으르고 열심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나약하면서 뭔가 자꾸 세상을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큰 구원에 복된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복된 것, 이걸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본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냐는 것, 이걸 생각지를 않고 산다 그 말입니다.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한다 해가지고 사랑을 압니다, 은혜를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 있느냐, 그게 복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다히 간절함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고 귀함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께 요구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간절함으로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문제가 구원의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은 신자답게 못 살면은
구원 못 받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확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뒤에 보면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미 우리에게 확증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하면 구원 못 받을까? 자꾸 이러한 생각이 더 우리를 나약한 자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생각은 접어두고 이미 확증된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복된 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느냐? 우리의 그 악한 죄가 어떻게 다 해결되었느냐?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고 그 복된, 그 존귀한 그걸 좀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간절함으로 사모하란 얘기죠. 그럴 때에 너희가 세상을 떠내려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난다.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신자다운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 그걸 지금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 증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의 가장 확실하고 큰 증거물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자답게 살지 못한다 해가지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라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그런 말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우리 게으름, 우리가 신실치 못한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드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붙든 것이 때 능력이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 이걸 좀 깨달아라는 것, 이게 본문의 의미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고 깊은 깨달음, 간절함, 그것이 곧 닻을 내림으로서 떠내려가지 아니하는, 흘러가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큰 구원을 등한시여긴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는 것, 그것을 등한여기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걸 깨달아야만이 내 마음이 사랑과 은혜에 붙들리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내 마음이 내 멋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게 심히 갖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얘기할 때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얘기가 뭐냐면은 구원받지 못할까 좀 두려워하고 떨리면서 좀 너희가 구원받게 살아가라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이라는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하냐 이걸 알았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감히 그걸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참 두렵고 떨리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구원을 그냥 뭐 길 가다가 주포 들려가지고 뭐 쭈쭈바 사먹는 이런 식으로 여겨버린다면은 그 구원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 백성되고 내가 구원받은 데서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더냐, 누가 죽으셨던가, 누가 희생을 했더냐 이런 문제 깊고 깊이 들어가면은 내 구원에는 참 존귀한 분, 세상의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추구심이 들어있다는 것, 이걸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참 크다는 것, 말할 수 없이 큰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 이걸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런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다면 내가 참 주님 백성으로 나설 수가 있겠느냐, 뭔가 좀 그런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진짜 구원을 하는 후사의 모습이 아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접하셨느냐 이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대접 받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이걸 들여다보시고 이걸 안다면은 세상에 흘러가면서 떠내려가면서 게으른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그냥 두지는 않을 거라 그 말이죠. 큰 구원을 아신다면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대강할 수는 없습니다. 대강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걸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큰 구원이라고 언급하고 있느냐, 이걸 다시금 생각하시고 흘러 떼내려가는 세상이 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마음 맡겨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예수님 위에 굳게 서있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간절함으로 그걸 들여다보시고 사모하시라 그런 얘기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을 굳게 붙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생각해 볼 때에 참 부족한 저희들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함이 우리 입술에 머물러 있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내에서의 간절함으로 튀어나오게 하시고 진심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 구원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말하면서 우리 마음은 참 이리저리 흔들려버리는, 물결 흘러가는 대로 따라 흘러가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역시도 주님의 큰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오직 그 사랑에 붙들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삶도 그런 삶에 열심히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쪼록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감사하고 그 구원의 복된 것을 내 속 깊이 간직하면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